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도 무슨 설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께도 너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죄를 지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은 그것과는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연관도, 어떤 미련도, 어떤 뭐 생각도 둘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뭐 욕심을 내고 안타까워하고 좋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절단되어지는,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에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합하여져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에 대해 죽은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원죄에 속하여서 그 원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지금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들이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속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곧 뭡니까? 사탄을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죄의 종노릇을 할 때 다 그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옛사람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할 때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참 그렇게 악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막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지만 430년 후에 주리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량까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수가 차야 되고 또한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심판의 분량이 찰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끝내시지 않은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마지막 이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또 하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이제 That's it. 이제 여기까지야 하는 것까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차야 되나? 어디까지 차야 되나? 뭐, 이 세상의 죄는 똑같아요. 뭐, 참,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건.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의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40~50년 그 세월 흘러가면서. 더 죄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비록 그런 짓을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오신다는 것은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 애들이 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우리보다 얼마나 더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질까? 제가 기억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놓고 기도하면 그렇거니 했습니다. 어제는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근데 요즘은 별종이 되어버립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다른 곳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영어 옆부 애들을 낳고 설교하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뜨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애들과 대화를 하는데 딱 세 명만 성경대로 말합니다. 나머지 열 몇 명은 그게 왜 죄예요? 내 친구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왜 죄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배웠습니다. 이런 세상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으로 살라.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너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너의 삶의 모습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그 이후로 4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맞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지고 있던 우리를 여기 둘로 보냅니다.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일으키사는 뭡니까? 우리를 올리신 거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우리를 함께 올리셨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앉아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이루신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뭡니까?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임을 여러 세대에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죄로 대하여 죽었고 그 죄에 대해 죽고 우리가 천국에서 향하여 다시 살아난 자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오리를 가지 않는데 어떻게 십리를 같이 가줍니까? 겉옷을 벗어달래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요. 왼뺨을 먼저 맞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갖다 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조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대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려고 합니다. 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라 깨달아 알면 이 말씀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찔렀고 하나님의 이를 상하게 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받은 세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 로마서 6장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지난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이 말씀과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씀이 세례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또 어떤 때는 물을 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침례한다 그러죠. 물 속에 온전히 잠기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우리 위에 뿌려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이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진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물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노아의 홍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 반석 물 마신 거는 그거는 뭐 오늘 세례랑 연관이 있지만은 그 위에 말씀 뭡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서 나오고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 많이 배웠잖아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물,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의 애굽 군대들은 이 물, 죄악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나오질 않고 그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물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물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성찬을 통하여 세례받은 우리들이 성찬을 통하여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들이 말하는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이 다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옛 언약 가운데 예표적으로 행해졌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세례로 우리가 증거하며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떡과 잔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부터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8절부터 22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동물들과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 세 아들과 그 애들의 부부 여덟 명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여덟 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밀이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모세 때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 노아 홍수인데 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또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 곧 죄악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물 속에서 그것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고 물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물 속에서 나옵니다.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그 물로부터의 구원, 곧 새로운 세상으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가 끝나고 방주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올 때 본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 13장 6절 말씀 보니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홍수 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홍수 전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물로 멸망당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봤던 그 새하늘 갔을 땅은 물론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하여서 보게 될 새하늘 갔을 땅의 예표적인 모습이지만 이 하늘 갔 땅은 무엇으로 보존해 주셨다고요? 마지막 날에 불로 사르기 위하여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는 날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 불에 타 없어져 버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거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반드시 망할 회사에 투자하실 분 있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불 다 없어지죠. 심판받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의 그냥 수많은 부분의 초점이 생각이,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좀 더 만족시켜주고 나를 조금 더 기뻐하게 만들고 내 삶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잊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미국 정부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놓으시고 좀 노후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은행의 밸런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는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내려가가지고 제로 가까워지면 불안하잖아요. 올라가서 쌓여가면 뭔가 흐뭇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내 노후를 보장하고 내 모든 것을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부자가 곡간을 많이 지어놓고 너무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더 지어서 가득 채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먹고 놀며 즐기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정말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압니다. 뭐 제가 질문 안 해도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죽었어! 그것에 대해 죽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하면서도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마치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 옆에 물이 쫙 서 있고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아마 그 물 가운데 고기들도 비쳤을지 모르죠.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없어 라고 건넌 사람 있을까요? 맨날 내려주시는,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주워서 먹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나오는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 라며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데,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요?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아, 이 박한 음식이 지겹다. 우리가 저기서 노예 생활할 때 불 곁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때가 그립다. 외와 파와 마늘과 뭐 수박과 뭐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먹을 때가 좋았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돌아가서 다시 종사를 하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예표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표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시키시고 성찬을 통하여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내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은혜, 은혜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은혜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이 세상적인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 세 번이나 기도해 하나님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해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기의 보호자까지 함께 앉아서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데 자기 천국까지 나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주는 거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실 때 그 모든 초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향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예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